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주의 전에 모여 가정에서 깨어 또주 앞에 서며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나고 또 불현듯 그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들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힘을 얻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시대가 흉흉하고 복잡하고 그러하였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가운데 설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교회가 바로 설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영화로움을 날마다 발견케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빗삼아 인생의 길을 달려가기에 부정확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들었던 말씀이 들려진 말씀에 들려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시고 내 눈을 통해 읽었던 말씀들이 보여지는 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로마서 5장 21절. 원래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잡는다면요. 아담보다 크신 그리스도.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그 배경 자체를 좀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성경을 좀 읽어 나가기에 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였고요. 로마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세워진 건물, 단독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지역에 소그룹으로 쭉 퍼져 있던 그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는 뭐 공동체가 만약에 5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느 한 곳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내용을 보게 하고자 사실 말씀을 썼음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개척을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주로 개척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고자 믿음의 도리를 설명하고자 쓰는 내용이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이 찔려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참가했던 소수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 그런 추측이 사실은 많은 좀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여지고 더 그들 피차 간에 글을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으면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어떤 뭐랄까 교제를 통하여서 힘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우리 1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2장은 유대인들 또한 왜 죄인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로마 교회 내에서 로마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약 이 교회, 우리가 있는 교회에 아프리카 저기 뭐 우간다랄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 있을 땐 그들을 보호했는데 그들이 역할이 더 누구보다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속에서 관계가 온전할 수 있냔 말이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교회 내에 정부의 오른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는데 왼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 좌우가 한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편안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두 부류를 향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너희는 죄인이다. 왜 이방인을 먼저 말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 이전에 이방인들의 어떤 문제 발생되는 그런 부분,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애착이 있었지만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 하나도 잘날 것이 없음을 말씀하는 차원에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는 죄인이야. 양심이 기준이 될 것이고 알만한 것들을 수없이 보였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그 죄임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죄인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너희도 죄인이다. 오히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장에서 이방인 너희도 그렇고 유대인 너희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을 로마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로마서 3장에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4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죄함을 통해서 얻는 그 믿음, 그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받을 거야.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 아브라함 게 아니지만 아브라함 것처럼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빠르게 보면요, 5장 8절 말씀 보니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21절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봅니다. 또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6절에서는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느 한날을 말을 할 때 그냥 한 번 딱 말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내용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쭉 내려가면은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이 부분들이 5장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끝.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장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따져본다면. 그렇죠? 연약할 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분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아니, 연약한데 왜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 됐을 때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원수되었을 때 원수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을 예수님의 죽음, 6장을 예수님의 부활, 7장을 인간의 문제, 8장을 성령의 견인, 성도의 견인, 성령의 보증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5장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 뭐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보이신 것이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뭐 신학교에서는 책을 볼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봤어요. 왕자를 통해서, 왕의 아들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해 된 거예요. 화목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사실은 신약은 사실은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메시아 말하고 있지만 신약은 사실은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 구약에서 말을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했고 제사장 역할을 했고 왕의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저 예수님은 사실은 주님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관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볼 수 있고요. 12절 말씀은 오늘부터 볼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번 내용을 좀 잘 보세요.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한두 사람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 죄 아래 둘 정도로 강력한 죄였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12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도 보통 문 열고 이렇게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죄가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좀 의인화. 그렇죠? 의인화. 예를 들면 분필이 뚝 부러졌어요. 분필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의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물을 어떤 사실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런 각도의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누가 범죄했냐? 아담이 범죄한 게 왜 우리가 범죄냐는 말이야. 아담의 인간의 대표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가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의 모든 상태와 아담의 모든 것들이 인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말해요. 전가. 전가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빠르게 좀 말을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쭉 13절 말씀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 내용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는 법률에 적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형벌도 적혀 있어야 돼요. 그거에 근거해서 죄에 대해서 선고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죄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죄의 사안을 봤을 때 이 죄는 3년, 4년이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고 그것이 하나의 인간에게 준 기준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있던 사람들. 율법은 출애굽을 해서 BC 1445년 6년도에 율법을 제정했잖아요. 율법을 받았고.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사람이지만 실제 그것은 죄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또 불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그렇죠? 모세까지 율법을 주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 사망이 왕노릇.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어디서 들어왔냐?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짐으로. 그렇죠? 죄. 이렇게. 예.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들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종삼고 인간들을 노예 삼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관계적인 이야기. 내가 당신에게 죄졌다는 얘기는 당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도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언약도 관계적인 것이고 의도 관계적인 것이고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를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아래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15절 말씀 보니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사실 아담 자체를 쓰게 한 것도 있지만 오실자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썼던 모세는 그 얘기 안 했어요. 아담의 범죄했다 이걸 쓰고 있지. 그 이야기를 세밀하게 그 이야기와 예를 들면 노아와 방주와 그 이야기와 바벨탑과 그 이야기와 어떤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실을 원 내용을 기록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 때문에 아담의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쳤고 아담의 그 죄가 바벨탑과 노아와 홍수와 많은 사건들, 아브라함의 실수들, 또 이삭의 실수들 이런 모든 실수들과 연결되어 있는 죄임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그 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갑자기 아담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말이 나와요. 죄, 사망 말하다가 지금 은사란 얘기, 은혜란 얘기, 선물이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죠? 이 한 범죄를 통해서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죄를 치르려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우, 깜짝이야. 깜빡하면 죽을 뻔했네. 이런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우, 죽을 뻔했어. 슬퍼서 죽고, 배고파 죽고, 죽을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죄를 늘 본인들이 영적으로 감지하고 알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내용을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더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넘쳤다.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파괴를 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또 다른 한 사람의 은혜는 이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더욱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요. 16절 또 이 선물은 아까 은사는 그랬죠. 지금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 선물이 더 큰 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누굴 통해 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지금요 이 아담 안에 있으면 계속 정죄를 해요. 어떤 정죄를 하냐면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정죄하고 송사하고 계속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것처럼 양심을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기억하기 전에 계속 본인이 예전에 있던 상태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주의 구원 가운데 거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정죄한다는 부분들을 여기에 관계된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놈이 화면에 나오네. 칠판 카메라 좀 잘 봐주세요. 예. 이런 부분들 사탄이 사실은 이 죄를 세상의 임금으로 관장하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종노릇하게 종노릇. 그러면 종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셔갖고 그들을 꺼내시잖아요.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출했다고 말하잖아요.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주님의 어떤 의로운 그렇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은혜가 그렇죠. 왕 노릇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은혜의 왕 노릇에 종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을 하고 이 말을 반복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생략을 하고 있지.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걸 말할 때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뭐냐?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주를 향해서 화목해 하시게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걸 믿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은 그들은 생명 안에 은혜의 왕 노릇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다. 너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은혜의 종노릇으로 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마귀의 존재를 잊을 수 있냐고요. 그런 것처럼 아담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모형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기록한 이유는 아담을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밝히 증언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저 아담의 기록이 아담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위한 모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 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데 그런 해석이, 그런 계시가, 그런 조명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어느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명심보감 읽으면 가능한가요? 대학 중용 논어를 읽으면 가능한가요? 사사삼경을 읽으면 이 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 훈민정음을 읽고 어떤 소설을 읽으면 이 내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속죄라는 얘기는요. 속량이라는 얘기는 어떤 노예를 실제적으로 몸값을 주고 그를 사온 거예요. 샀기 때문에 전 주인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종이거든, 지금. 아담의 아래 있던 그 종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그 안에서 어떤 속죄, 실질적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죄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연약함을 위해서 내죄 해결을 위해서 내게 원수됐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의인이라고 그분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한다랄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랄지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의롭다라고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을 그분이 대신 일을 해주시고 네 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20절 말씀 보니까,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냐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다른 한 사람이 뭐 했냐면, 주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죽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분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 무슨 순종이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계획,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구원의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심의 표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무슨 오늘 밥 먹을 문제, 이게 해결했다는 차원의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 차원이 아니고, 만사형통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간의 약속 간의 순종, 다 이루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분이 순종함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과 의인과 생명을 누가 정죄하면 막으며 회방할 수 있냔 말이에요. 회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이곳에 살면서도 계속 이곳에 있는 것처럼 옛 추억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면서 이 생활이 고통스러우니까 엊그저께 있던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던 부침개, 맛있던 그 많은 걸 생각하면서 회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돌아가면 사망의 사망. 한번 구원받은 이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중도에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이에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불안과 내 부족함과 내 태도와 자세가 불량만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면 이 의로움 가운데로 계속 뛰어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김수현 씨가 나를 위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유한한 어떤 사물이, 어떤 인간이 내 죄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고 그또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실제로 실행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 구원의 완벽함, 우리 구원의 최종성, 우리 구원의 완전성, 우리 구원이 절대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 우리 구원은 미확정적인 게 아니야. 너 하는 꼬라지 바라보고 할 테니까 잘해봐. 그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또 뭔가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처럼 뭔가 반토막 난 구원 것처럼 뭔가 네가 3분의 1을 하면 3분의 1을 못할 거기 때문에 한평생 그냥 막 고통과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이 앞에 있던 것보다 더욱 크다고요. 더욱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구원은 더 큰 것이다.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렇잖아요. 죄를 십자를 지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보다 백을 지은 사람이 그 사명이 더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를 더 짓게 하는 방정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렇죠? 죄가 왕처럼 행세하는 거야. 너 죄인이잖아. 너 이 자식아, 너 본인, 내가 네 모습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주의 종이라고, 네가 주의 백성이라고, 네가 중직자라고 살아갈 수 있어? 수많은, 물론 그 찔림을 감사하게 양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분이, 구원받은 이 신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변경이 되거나 원상복구가 되거나 원래 있던 모습으로 후퇴할 수 없다라고요. 그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는 것을,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로 잊혀져요. 수많은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어떤 계속 건드림과 계속 헤집고 계속 그 완전한 구원을 희미하게 하고 계속 뭔가에 얽히게 하고 계속 뭔가에 걸리게 하고 낚싯바늘에 탁 깨인 것처럼 뭔가가 잡혀가지고 막 고통받는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완벽한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진짜 휴지만도 못하는 것으로 땅에 떨어져 쪼면 좀처럼 부러진 분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과 안정성과 평화로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하여 다 사라집니다. 내게 있는 구원의 확신, 복음이 어떤 건지 희미해지고 어두워졌는데 당대 세계복음하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작아지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작아지게 그렇게 공격할 것이에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아마도 틈을 이용해서 계속 정죄할 거예요. 송사할 거예요. 무너지게 하고 계속 연약함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죄인 가운데 거하게 하고 원수한 상태에 머물었을 때 살던 방식에 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말씀 계속 읽습니다. 이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왕노릇, 그렇죠?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했던 그 은혜. 그렇죠? 주님께 우리 영식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영식이 좀 보세요. 그런 은혜. 그렇죠? 제가 근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찬양 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져주면서 아우 영식이 이쁘다. 아우 영식이 사랑한다. 눈썹 만져주고 이렇게 뭉툭한 코도 이렇게 빼쭉하게 하려고 물론 실패하셨지만 이렇게 코도 만져주시고 귀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배도 쓰다듬어 주고 팔다리 막 주물러주면 키커라가 막 하시고 또 막 감기 걸릴 때 추울 때 어머니가 문 쪽을 향해서 당신이 등을 대고 아이를 이렇게 장롱 쪽으로 돌아눕혀가지고 팔베개 시키고 자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불도 그 환경 속에서 깨끗하게 애를 쓰고 아 우리 영식이 사랑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현서만은 애 키울 때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표현이 익숙치 않아서 많이 말은 못했지만 현서만 지금도 애들 보고 사랑해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키웠겠어요. 이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영식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 앞에 나가게 하려고 내가 부활했다. 이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어떤 법규로 받거나 말씀을 어떤 지침으로 받거나 말씀을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 덕목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이 저 가운데 있지 않을까? 아, 하나님 음성이 맞구나. 아, 하나님 음성이 뭐지? 적극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걸어 들어왔다고요. 죄가 사망의 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좌지우지한다고요. 머리를 딱 붙잡고서 무슨 배추를 김장할 때 막 그 소금기름을 헹구는 것처럼 막 휘젓는다고요. 그게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지금 우리를 휘젓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은혜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모든 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메어지게, 이 가운데 또 메이게 되고 계속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이 광명과 광주라고 말을 하면 광명과 광주를 동시에 거주할 수 없고 광명이 광주에 있던가 광명에 있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같이 있을 수 없고 한 다리는 아담, 한 다리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어느 한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있는 이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인상은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도우시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어야 돼요. 아, 구원받아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하실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 복음을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장면임을 우리가 11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 원래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가 자꾸 이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갈 수 없다고요. 막혔다고요. 지금은 은혜 종로로 타면서 여기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순종함과 그 의로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영시가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였고 사망 가운데 구원하였고 그런 음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의무로 들리고 법규로 들리고 고민은요. 고민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오잖아요. 그때 딱 보이는 교회 두 시간 왔다 간다. 두 시간만큼 보여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와서 네 시간 있다. 네 시간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전무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쪽에 있는 것처럼 막 첨벙첨벙거리고 살고 있다가 또 주일날 돌아와요. 또 네 시간 있다. 네 시간만큼만 보인다고요. 그 이상 안 보인. 옛날에 많이 했다. 뭘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 비대면 예배들인데 비대면 예배 사실은요 정상적인 예배라고 말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사실은요 그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얻더라면 아멘입니다. 그게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교회에도 나와서 교회 있자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 발견되지 않으면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살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왕노릇에 이끌려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질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야. 사단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내는 그 과정이 믿음 생활인 거야.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부탁을 드리고 아담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